1236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236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풍요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실제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가 그 사람들을 그들과 수국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행이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거덕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소를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은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 교수님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때로는 나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시고 나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 자신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가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비입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 내 영도 있고 내 영혼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물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만은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계십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1대1의 관계, 바로 그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합니다. 나 자신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관계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그런 충족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 안에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너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모든 능력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참 작은 바위에서 하나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는 언제나 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도 항상 언제나 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다른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은요 나바라기입니다. 나바라기.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님께서는 다 가지시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에 있다. 내 인생의 해답도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나 바라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바라기.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그 속에 인생의 해결점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거리 걱정거리도 다 주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들이 사실 좋은 영화들이 아닙니다. 다크나이트라고 하는 그 고담시, 범죄의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사탄적인 영화들이죠. 그 도시 이름이 고담인데요. 대구를 고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 고담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 고담시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여서 대구에 그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구는요 그 오명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이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인터스텔라 지금 한창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포스터를 보니까 그 포스터에 깜짝 놀랐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요 알고 보면은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지구의 환경이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때 이 영화의 배경이 황폐화되어졌죠. 그래서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주로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우주에 나가서 그곳에서 신의 영역에까지 성장한 어떤 그런 존재들을 만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앞부분만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그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의 힘으로 저 우주에까지 나가서 대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철저한 인간 중심의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바라보라, 내 안에 모든 대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그랬듯이 답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이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당장 늘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있는 시험, 그 경합을 벌이는 그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궁전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은, 그곳이 불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형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초가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궁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평강이 넘치는 장소가 되죠. 세도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 장소, 돌에 맞아 죽던 바로 그 장소는 천국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그곳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느꼈고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격스러워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용서, 가식이 없는 용서, 이 속에서부터 진짜 우러나오는 그 용서가 그 자리에서부터, 그 입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가 있는 그 장소는요, 천국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고 있는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만난 분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죠. 그것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죽어야만 되는 바로 그 장소였지만은 배고픈 사자들을 눈앞에 두고 다니엘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평강 가운데에서 승리의 함성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밤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서 하루를 보낸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을 딱 봉하셨죠. 그 두렵고 무서운 장소가 다니엘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겠죠. 물론 다니엘은 이후에도 천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아주 감격스러운 천국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들에게는요, 첫 번째로 죄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십중팔구 이런 경우에 넘어갑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게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생명의 은인이죠. 포로가 끌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달 강가에서 죽도록 모욕을 하고 있는 중인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사다락 메삭 아벤누고는요,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뽑혀가지고 지방 장관의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말이라면은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의 생명을 쥐고 있는 왕이고, 먹을 것을 다 공급을 해주고, 입을 것을 공급을 해주고, 집을 공급을 해주고, 권력을 공급을 해준 왕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보통 성도들이었다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등했겠죠. 어떻게 할까? 갈등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왕도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그 왕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요, 그 상황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 하면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이 세 친구는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 마음속에 강한 말씀을 주시냐면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목숨을 걸어라, 담대하라. 그리고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풍물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 안 할 겁니다. 이런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왕보다도 절대 권력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이 말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요,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에 던져졌죠. 왕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보통 군사가 아니라요, 왕이 선택을 한 몇 명의 용사들,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잡아가지고 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 사람이 불에 떨어지기 전에 그 용사들이 먼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불에 떨어지기 전에 불에 안 탔겠습니까? 용사들은 죽었는데 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불에 떨어지기 전에 왜 안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속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속에 던져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인식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비록 사형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면서 인도를 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두 번째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보였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더니 그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거닐면서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이분은 구약에 나타난 제2위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얼굴을 한번 대하고 나면요, 우리는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 여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 감격스럽겠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린아이구나 이걸 압니다. 어렸을 때는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죠.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 청동 거울인데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면서 잘 알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되죠.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성숙하는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면은 그러면은 성숙합니다.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쉽게 잘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나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섭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성숙해 가야 되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원히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지식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90세가 되어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몸은 연세가 많아서 연세가 많지만은 속은요 그것과 다릅니다. 속에는 어린 아이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젊어도 장성한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요,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그 청년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청년으로서 이 땅 위에서 성숙해서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참석한 우리 모든 대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서도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진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청산 유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28절 말씀, 감히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 천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관해서 감사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영향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자 입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자세이죠. 믿는 이들이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조롱을 받습니다. 근데 믿는 이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우선 거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오전에 또 장례를 다녀오고 시간도 없는데 거룩에 대해서 지금 급하게 가르쳐야 되는 그 상황에 발생을 했는데 힌트만 좀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면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거룩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절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저절로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막 이렇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라고 그렇게 막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찬양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 친구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욕합니까?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실 그 기도 잘못된 겁니다. 그 기도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빛이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 그랬으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우리가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만 자꾸 감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감추고 있는 것이죠. 자꾸는 이걸로 바가지로 덮어놓는 것입니다. 빛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참맛을 넣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맛은 우리 주님만이 내실 수가 있죠. 그 맛은요, 그 소금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숨겨져 있던, 덮여져 있던 그 빛을 내게 될 것이고, 잃어버려서 맛이 없던 그 소금이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계시는 주님과의 그 일대일의 그 관계, 그것을 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 필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땅에서 높여주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누가 높여주신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성숙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표를 우리가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 목표는 이제 더욱 높아지는 것. 하나님 더욱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됩니다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이 관계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높아지는 이것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거 성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올라가보고, 올라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속에 다시금 어깨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표가 되면요, 그 과정 속에서 쉽게 타협도 합니다. 왜?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죄도 쉽게 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목표가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두려워할 것, 취해될 것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경우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진짜 목표는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 주님의 뜻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목표가 되면 나머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선물로 주셨던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건 그냥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걸 주어도 이 사람은 이것을 주어도 망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보석에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믿음만 하니까 불에 넣는 것입니다. 믿음만 하니까 내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건져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표가 된 사람은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늘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5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만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멋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해답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빛이신, 소금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요, 예수님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그 관계, 항상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들을 잘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